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각자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일에 우리 어떤 비유 다루었는지 기억하시죠? 무화과나무 비유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과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판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현재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포인트는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주님의 강렬한 뜻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양과 염소 비유는 이제 역사의 가장 마지막 지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심판,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조금 좀 구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초림의 역사입니다. 초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40일 동안 이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승천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제 어느 때 끝날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잠깐 보여드렸던 재림의 때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가 지속되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이어진다라는 말은 그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과 통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이제 특징 지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가 종말이라고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르는 그 긴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종말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지난주에 본 것 같은 무화과 나무 심판 같은 것들은 이제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있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따로 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의 삶을 어떻게 합당한 종말적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종말적인 삶을 잘 합당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과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종 심판 때에는 이제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죠. 성도들에게도 이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유업의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업의 풍성함이 이제 결정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와 같이 그런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상징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 누가 이 기쁨의 자리, 누가 이 풍성한 유업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다소 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그리고 이런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또 어떤 관점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설교가 될 텐데요.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일 설교 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또 나오죠. 근데 이건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과는 좀 사뭇 많이 다른 그런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좀 간략하게라도 좀 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하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에게서는 정혼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정혼식을 갖게 되면, 그러면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신랑은 특히 이제 신부를 데려올 것이기 때문에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혼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되면 그럼 신랑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 때가 되었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과 마을의 뭐 사이도 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먼 거리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딱 1년이 채워지는 그날 도착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죠. 하루 이틀 또 이렇게 좀 차이도 있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항상 밤에 간다고 해요. 밤에 도착하게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의 마을에 입구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마을의 입구에서 이제 영접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영접할 사람은 신부가 나가지 않고 이제 신부의 오늘날 말로 하면 들러리들이 이제 나갑니다. 옷을 잘 차려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등불을 들고 그리고 이제 밤 이 길을 비추면서 나가서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신랑이 올 때쯤 되면은 신랑이 온다 하고 이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아마도 신랑의 들러리들이 그렇게 소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이제 이 들러리들이 등불, 켜져 있는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영접을 해요.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같이 신부의 처소로 가시죠. 해가지고 또 그 길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랑 집으로 이제 가는 길을 또 등불로 비추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등불로 잘 밝게 비추어서 신랑을 맞이해주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신랑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또 밝혀주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그 들러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좀 늦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보통 많이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고 있는데 이 등불이 한 통으로는 모자라니까 이제 아마 여분의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것을 이제 다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이 준비가 없었던 우리 자매들, 처녀들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모든 걸 준비를 했어요. 들러리 옷도 입었고 등불도 준비를 했고 다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으니 그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기름을 조금 더 준비를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정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도 등불을 켤 수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측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딱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죠? 오늘 이 열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등불이라는 것은 신랑에 비유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켜져 있는 등불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지금 잘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이제 다른 점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교는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찾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는 시간도 많고 방황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뭐 범죄를 짓고 뭐 회개를 안 하고 그리고 딴청을 하고 뭐 비도덕적인 일을 일삼아하고 하는 가운데는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은 당신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지금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뭐 갑자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더듬으면은 예수님이 쇼를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이 등불의 중요성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볼 때 이제 기름이 떨어진 것을 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해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뭐 물론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등불의 역할에 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안내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을 할 때 뭐 실제로 우리가 램프를 갖다가 뭐 들이대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등불에 대한 언급을 몇 구절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구절이 이제 물론 병행 구절도 있지만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한 번 딱 읽어서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서 네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잘 이해가 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의 실존의 행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그런 몸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의 행실이 밝을 것이다. 즉 바르게 변화될 것이다. 비추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해야 합니다. 우리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복음을 그런 어떤 때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듣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서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사랑이 어떠하신지 은혜가 어떠하신지를 자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인식하게 됩니다. 예전엔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기 시작해서 진리로 인도를 받는 삶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은 그냥 말씀만 깨닫고 말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깨닫는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이 변화를 향한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라 라는 말씀의 안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 복음을 듣기 시작해서부터 이런 내가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나아가기까지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의 안내자이시고 삶의 주인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내가 예전엔 뜨지 못했던 진리의 눈,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했고 진리의 말씀의 삶도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고 싶다라는 소원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눈이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나의 몸의 행실, 즉 변화된 삶, 그것은 이 열린 눈이 보는 대로 내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진리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행실은 이전에 살던 어둠에 여전히 지배를 받는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들은 있어요. 참된 것을 들었고 아름다운 것을 들었고 선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더듬기만 할 뿐 그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붙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없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제 갈등을 만나고 또 괴롭고 어려운 고통의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 인간은 괴로움과 이 아픔을 감지하죠. 그리고 나의 감정의 상태와 나의 또 심신의 상태가 이제 뭐 이렇게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눈이 구체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끔 해주면 감사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더듬는 상태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이 멀리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님은 날 안 도와주셔? 하고 정말 뭐 진짜 원망은 아니겠지만 그런 괴로운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거쳐오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경험을 거쳐오셨다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가 이 괴로움과 고난의 상태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길로 내가 선택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많은 경우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성품 그대로 옛날에 내가 가졌던 기준 그대로 옛날의 방식과 습관으로 이렇게 돌아간 모습으로 예수님은 아는데 돌아간 모습 그대로 그냥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황망한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그 영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은 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은 해요. 아니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의 다섯 처녀들이 들러리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입었어요. 그 신부의 들러리로 선다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신랑의 들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들러리 옷도 잘 챙겨서 입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등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등불이 꺼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채웠던 그 신앙의 그 힘,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까지 지속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퉁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체험했던가. 내가 그때 받았던 감동, 그때 얻었던 새로운 생명의 힘, 뭐 그걸로 만 나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었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오늘은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채웠던 기름은 옛날에 채워진 거죠. 오늘 채워야 할 기름은 오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순간, 뭐 매일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잘 못 느껴지는 그런 단계도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극명하게 예수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감각 세계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만 있으면 그러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잘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좀 뭐 어렵게 들리실는지 몰라도 이것을 제가 우리 신앙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다 격려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 어둠에 빠지는 어둠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도 성경을 펼쳤고 오늘도 기도를 했고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런데 아 뭐지? 내 지금 이 삶의 이 구체적인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는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지? 어둡게 느껴지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마법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법에 걸리는 이 경험을요, 요즘 테니스 코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테니스부 선배님들한테 복된 가르침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 앞에 섰을 때 99% 4개 공에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준비를 합니다. 백집사님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게 오는 볼이 10개라면 8개, 9개를 못 쳐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 딴청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한다고 했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같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알아낸 한 가지는 이게 웬만큼 볼에 집중하고 있어서는 내 볼을 영접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볼이 어디서 올 때 내가 제일 못 치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다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투를 다 보려고. 그래서 볼에 집중하는 그 요령과 훈련이 엄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숙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훈련이. 몇 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까마득하죠. 근데 어쨌든 희망을 갖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훈련. 정말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볼을 잘 받아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가 모임 때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 받으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부정할 분 없을 거예요.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붙드셨습니까? 지금 이 요청, 이 요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한 것에도 또 가난한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부했을 때 또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 내가 정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야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받아야 할 때인데 사랑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만족할 수 있다는 신앙을 우리는 믿는데 그 만족과 행복을 고백할 때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옛날 눈으로 보려고 하고 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의 성향, 자기의 성질, 자기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신앙의 한 걸음 정진이 이렇게 더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테니스와 신앙생활과 무엇이 더 어려울까?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테니스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볼을 줄 때, 상대가 볼을 줄 때 제가 잘 영접해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편하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으세요. 민석이가 또 우리 아무개가 나를 잘 영접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맞춤형으로 찾아가야지 하는 그런 소원과 예수님의 준비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테니스 볼 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눈이 성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그 방식이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보장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다섯 처녀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교훈을 주시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옛날 것으로 계속해서 울고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과 시각은 알지 못하다. 신랑이 오는 것처럼 하루 이틀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매일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5분을 펼치시든지 15분을 펼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펼치신 시간, 기도를 5분을 하시든지 15분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주어진 기도의 시간, 거기에 나는 퀄리티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퀄리티.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성품, 어떤 계획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 많은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붙들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야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라고 하실 때 나의 등불을 켜고 그리고 그 길을 비추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또 우리가 뭐 봉사도 잘 협력해서 하고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알맹이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절박하고 시급하다. 라는 오늘날에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하고 이 복된 혼인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메시지 정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 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할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눈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소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의 삶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